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되기를 기도하는 이 좋은 시기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모두를 매우 걱정스럽고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유혈 사태를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유혈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재확인한 걱정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도다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혼란한 역사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와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영토와 만성적인 자원 부족,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항상 위협당했던 순환의 역사, 그 남북으로 분단된 분열 왕국의 역사와 식민지 경험 등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왕국의 내부적인 갈등도 심했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의 갈등이 심했는데 왕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 권력이 있었던가 하면 지방 권력을 장악했던 지파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종교 권력도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권력들이 경쟁하고 충돌하면서 나라 안이 언제나 평탄치 못했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혼돈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중심을 잡고 국민들과 모든 권력 집단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나단 선지자나 요아스 왕 시대의 여호야다나 우시아 시대의 스가랴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등 탁월하고 충성된 선지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고 권력을 책망하고 또 권력과 국민들이 그 책망을 기꺼이 수용하던 시기에는 번영과 희망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바르게 서서 충성할 때는 언제나 나라의 중심이 잡혀 안정적이었지만 선지자들이 타락했을 때에는 대책 없는 혼란이 나라에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끝없이 시대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아부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안전과 평강을 남발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러다가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며 협박과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준동은 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한편에 서서 진영 논리에 가담하고 권력에 부역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국가 사회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고 진실편에 말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 선지자들의 길이었고 오늘 교회에 주어진 근본적인 우리의 책임이요 도리입니다. 이렇게 나라 역사가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나타났던 선지자들마다 한결같이 했던 공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의 역사입니다. 아하스는 BC 742년에서 727년까지 재위했던 유다왕국의 왕이었는데 대체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을 결성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사태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광경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적의 동맹군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기도를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매우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의 지원군을 요청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과 경건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결과적으로는 나라와 백성을 괴롭게 만드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1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그때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그대들 다윗 왕실은 하나님의 인내를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도 시험할 참이요 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아하스는 이때부터 친아수르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나갑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은 그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후에 그는 아예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그곳에 태양신의 신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고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아수르의 천체 숭배 종교를 이스라엘에 도입하여 종교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를 시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변절과 타락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맹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이 의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14절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줄 것인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수태고지 말씀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어떤 해석자는 이사야의 아들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출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해석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아기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유일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외국 동맹국들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진 왕은 아수르와의 동맹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게 된 아수르는 BC 721년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몰락시키고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 여세를 몰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인 BC 701년에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유다 왕국의 항복을 요구하게 이르렀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그 상황의 참담함을 이사야 37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이 일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은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는 말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 이루어질 터인데 아수르 왕 유다를 침공하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환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긴 민족 역사에서 수많은 위기들이 많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한 이방 왕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여실히 드러나 보였던 모양입니다. 야곱이 피난길에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큰 책임을 지고 여호수아가 할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위기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이 임마누엘 신앙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강대국의 군사 지원에 소망을 두고 그 힘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왕국의 영적 타락과 끝없는 혼란과 추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지키시고 도우신다. 굳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임마누엘 신앙은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됩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 잉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실 뿐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가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 때문에 힘겹고 소망없는 인생을 버겁게 살아야 하는 고통 속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원치 않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런 자기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존재가 우리이기도 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때문에 이해하기보다는 비판하기에 더 빠르고 덮어주기보다는 덜 추워내는 일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보다는 아픈 약점을 자꾸 건드리기를 반복하는 초독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사는 곳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은 천막치고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아모디 구절의 배경은 구약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높아이 솟아있는 것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의 증거가 예수님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저 시작부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인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바라본 우리의 믿음도 이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의 증거이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면서 특히 두드러지는 세계적인 현상이 도시화의 가속화라고 진단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필립 셸드레이크 교수는 21세기의 4분의 1, 25년을 보내면서 발견된 세계적 현상이 거대의 도시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시에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수년 내 전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생활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소득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줄 수 있는 각종 기회가 도시에 더 많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도시에 모이고 도시형의 문화가 모든 지역을 편만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고 불행해지기 위해 도시로 모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와의 이면에는 슬럼화가 공존합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집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도시에 더 많고 고독사의 대부분도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도시인데 기댈 곳이 많고 기댈 곳이 없고 거래는 많은데 인격적인 교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냄새 풍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도시 인구 6명 중에 한 사람은 극빈층이라고 하는데 2050년이 되면 전체 도시 인구 3분의 1이 빈곤층이 되어서 그 수가 세계적으로 30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개인이 가진 인간적 가치와 존귀성은 무시되고 상호 연대와 협력도 허술해지게 되면서 점점 세상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적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치 구유의 주님 오시듯 이 누추한 인생들 곁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마태복음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28장 20절 끝구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실 때 임마누엘이었던 예수님께서는 현재도 임마누엘로 계시고 장차에도 임마누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평화와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곁에 주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시대 신앙의 조상들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임마누엘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위험하고 힘겹고 예기치 못한 고통은 우리 삶을 버겁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창세기 5장 말씀해 보시면 고대의 열 조상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분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똑같은 말로 기록합니다. 몇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가 매세에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만 예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6장 9절 말씀에는 노아를 설명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했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이사항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믿었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발을 맞추어서 같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방향도 속도도 보폭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2인 3각 경주를 하듯이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춥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두 발을 묶고 걷는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만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도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조화를 이루어 살지만 이웃과도 조화를 이루어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대하듯 형제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말살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살인행위가 되고 맙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꼭대기 하늘에 닿은 곳에 살면서 흩어지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꼭대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소수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힘 있는 극소수 특권층이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사를 위해 죽고 다치고 꼭대기층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의 그 삶을 유지시킬 소모부처럼 취급되었겠지만 이 힘없는 사람들을 누가 돌보아 주긴 했겠습니까? 탑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안전과 영광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종교를 타락시키고 모든 사람을 노예화하고 도구화시키고 하나님 없는 조토피아를 꿈꾸었던 오만불손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분산과 진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분산되고 난 다음에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위험한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타락하고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지고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도 존재합니다. 많은 것이 불안하고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안정적 삶이 보장 못하는 시대일수록 교회 역할과 책임은 더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의 어려움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여기에 천년 사회적 갈등과 정치가 국가를 자해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치와 나라가 국민을 사랑하고 세심히 살피지 못할 때 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깊이 동행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뜨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기들는 덕과 용기와 꿈을 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나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허히 우리 책임을 다해가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죄 많지만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